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좋은 안식의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교과는 제12과가 되겠습니다. 제12과의 제목은 욥의 구속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의 구속주. 먼저 기억절 말씀 이사야 53장 4절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억절의 말씀은 우리 교과 중에 특별히 인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함께 더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욥기를 쭉 관찰해 보면서 우리는 욥기 속에서 비극과 고난과 고통과 신음과 또 슬픔 또 격렬한 논쟁 그리고 하늘에서의 하나님과 사탄의 어떤 내기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 뭐 이런 모든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욥기는 이런 모든 이야기가 맞춰진 다음에 아들과 손자, 4대 손까지 본 욥의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나죠. 이런 그 욥의 전체적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많은 대답들을 얻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고통과 관련한 문제들, 질문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고통과 관련해서 제기할 수 있는 중대한, 중요한 질문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뭐 계속적으로 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논의됐던 그런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은 인간의 그 고통 중에서 침묵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이 질문도 역시 우리가 함께 계속적으로 논의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숨어 계심,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는가? 우리가 그분을 뵙기를 그렇게 갈망해도 그분은 그냥 자신을 숨기시는, 그래서 숨어 계시는 분처럼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뭐 이런 질문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침묵하심과 하나님의 숨어 계심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함께 나눴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많은 또 대답들을 얻은 것이 사실이죠. 하나님은 침묵하거나 하나님은 또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지난번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욥기 38장에 등장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현현, 임재를 보게 된 것이죠. 또한 욥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의 고통과 관련한 질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들이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많은 고난에 대한 이해들을 갖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질문들은 과연 무엇일까? 좀 그런 질문들 혹시 없으세요? 지금까지 욥기를 공부하면서 욥기 공부하면서 모든 게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고난과 관련한, 고통과 관련한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다 가지셨습니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뭐 등등. 아, 분명히 교가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의 교가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 이 고통과 관련한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남아 있는 질문이 무엇일까? 사실 종종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제가 제 목회 경험 속에서도 늘 발견하고 또 어려움을 가졌던, 큰 부담으로 늘 다가왔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굉장히 신실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애쓰는 그런 신자들 가운데 그냥 그들의 그 삶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어렵고 늘 힘들고 늘 경제적으로 너무 심한 압박을 당하고 그냥 그 라이프 자체가, 그 삶 자체가 너무 고단한 그런 우리 그 신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볼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여전히 남는 그 의문은 무엇인가 하면, 왜 우리의 그 삶이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우리에게 대한 아주 훌륭한 어떤 약속들이 있어요.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약속들이 많이 있고, 또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들을 하고 계시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뭐 그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비롯해서 정말 훌륭한 성경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현재의 내 삶 자체가 너무 비참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고단하고 이런 그 어려운 삶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목회자로서 나는 예를 들어서 무엇으로, 무슨 말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참 많이 있었다는 말이죠. 여전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의 현실적인 질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질문들, 오늘의 교관은 바로 고엘을 통해서, 고엘, 이것은 구속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고엘을 통하여 그 대답을 찾아 나가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의 제목이 욥의 구속주입니다. 구속주, 고엘.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시기 전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기 전의 상황, 그런 상황이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불확실성 속에서 믿음을 연습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그런 상황을 그 불확실한 그 상황을 믿음을 가지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욥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의 근거, 그의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잠깐 보시겠어요?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25절, 26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교과책에는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한 그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결국에는 이 땅 위에 서실 것을 나는 알고 있다네. 내 살갗이 다 썩은 뒤에라도 내가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을 뵐 걸세. 아주 우리말 그 성경 번역이 굉장히 이렇게 표현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개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전 개역 성경을 좋아하는데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마 우리 교가가 개역 성경 대신에 우리말 성경으로 옮겨놓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마 육체 밖에서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육체 밖에서. 육체 밖에서 하면 이것은 굉장히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 죽어서 육체 밖에서 무엇이 분리되는 느낌을 줘요? 영, 육과 영이 분리되는 느낌을 탁 주죠. 그런 번역이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런 의도를 갖고 번역한 번역이에요, 사실. 그런데 다른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개역 성경과 같이.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육체 밖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대신에 그냥 육신을 입고서 이렇게 번역해요. 육신을 입고서. In the flesh. 영어 성경은 그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을 뵐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그런 느낌을 훨씬 더 줄여주죠. 사실 아마 그런 의도 때문에 우리말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욥이 구속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주는 자신의 순전함을 옹호해 줄 그런 존재예요. 그 사실을 욥은 지금 피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얼마나 분명하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못한다.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안다를 저 뒤에다 갖다 놨어요. 나는 알고 있다네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개역 성경은 맨 앞에 나오죠. 내가 알기에는 I know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뭘 알아요? 아주 강한 확신을 보여줍니다. 무엇에 대한? 구속자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가 지금 고백하는 그 사실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을 보여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욥의 고백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후일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종말론적인 신앙도 보여주고 있어요. 후일에. 이건 언제? 후일에. 이건 나중에요. 이건 정말 종말론적인 의미예요. 네? 정말 나중에. 후일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매우 종말론적인 신앙을 욥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구속자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라고 하는 진리를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욥이 가지고 있는 이 구속주라고 하는 이 부분, 나의 구속주, 나의 구속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하면서 오늘의 교과를 좀 더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이 구속주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갖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욥이 구속주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욥은 아주 충분한 구속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욥은 충분한 구속의 경륜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잖아요. 그것은 인간에게 주신 구속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고대 세계에서도 이 구속주에 대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구속의 경륜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세대와 어느 정도 다를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도 역시 그들이 구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그런 이해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이 이 욥의 구속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속주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구속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고엘.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무르다 혹은 되찾다, 그 다음에 구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회복할 자 혹은 구속할 자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영어로 redeemer. 영어의 redeem 하면 이제 무르다 혹은 무엇을 갚아주다, 뭐 변제해주다, 그런 뜻인데 redeemer 하면 구속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그 역사를 가만 보게 되면 이 고엘은 일종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선 이제 살인자의 피에 대한 복수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피에 대한 복수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고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고엘이 누구만 고엘이 될 수 있는가 좀 이따 이제 룻기와 관련해 가지고 고엘에 대한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고엘은 기본적으로 근족, 다시 말해서 아주 가까운 혈족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어떤 죽음에 대한 보복, 그것을 행하는 사람, 이 고엘의 하나의 의무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속박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빚을 져가지고 이렇게 뭐 종으로 팔려갔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그런 이게 속박이죠, 일종의. 그것을 갖다가 구원해주고 건져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고엘입니다. 그 다음 상속자를 위해서 과부와 결혼하는 일도 누가 하는가, 고엘이 하는 하나의 의무였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고엘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엘 사상은 이제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게 발전적으로 나가면서 어떠한 생각으로 발전해 나갔는가 하면 그 고엘이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면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누구인가 하면 고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엘로서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는 하나님. 고난받는 자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재앙과 구속으로부터 탈출시키는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고엘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고엘은 좀 더 룩게 들어와가지고는 대단히 이제 표상적 의미를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게 누구를 표상하는 의미로서 다가간다 하면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의미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룻기를 잠깐 보시면 룻기 뭐 2장 20절 그 다음에 4장 9절과 10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고엘의 어떤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엘은 반드시 누구여야 한다? 근족, 혈족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그 표상적 의미로 볼 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하고 혈족입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하고 blood brother sister 예? 예수님께서 우리와 근족이 아니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무엇이 되셨는가 하면 인간이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육신이 되셨다. 성육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 누구와 함께 된 사람인가? 우리와 같은 그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갖는 의미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 되실 수 있는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하면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아주 1차적인 하나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무엇이 되셨다? 형제가 되셨다. 그래서 고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누구야만 돼? 이런 혈족 내지 근족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고엘은 값을 치를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안 돼. 자, 내가 기업, 우리 룻기에서는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기업을 물은다. 기업 물을 자.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리디머예요. 고엘이에요. 그것을, 기업을 물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고엘이 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의 값을 치루실 만한 무엇을 가지고 계셨다?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분은 죄의 값을 능히 치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엘이 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많습니다. 예? 아무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해서 고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이제 십자가에만 달려 돌아가면 다 되는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울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고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능력도 돼. 친족이기도 해. 그런데 무엇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 내가 고엘로 할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매우 중요한가 하면 자발성이 중요해요. 자발성. 그러니까 기꺼이 내가 고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결코 고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발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억지로 지셨어요? 억지로? 억지로 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은 기꺼이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정말 자발적인 그분의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무엇이 되실 수 있는, 고엘이 되실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룻기에서 나타나는 고엘의 또 다른 마지막 표상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 결국 이제 룻기에서의 고엘은 누구였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보아스였죠. 보아스였어요. 보아스가 그 룻에게 이제 모든 기업을 다 물러주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 룻을 자신의 무엇으로 삼아요? 아내로 삼습니다. 룻은 과부였어요. 과부를 갖다가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무엇으로 삼으셨는지 아세요? 브라이드, 신부. 그분의 신부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퍼펙트한, 완벽한 고엘의 표상적 의미를 읽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욥이 깨달은, 욥이 이해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소망의 이유였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 극심한 그 고통이죠. 보통 고통이 아니야. 그 큰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가 견딜 수 있게 되었던, 또 견딜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소망이었어요. 고엘에 대한 소망. 누구의 고엘인가 하면 내 고엘입니다. 참,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앙 고백의 일종이에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고백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혹은 하나님께 대하여 내 구속주, My Redeemer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속주가 되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 뭐 보편적인 구속주가 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주가 되신다. No! 그분이 내 구속주가 되시느냐가 핵심이에요, 항상. 굉장히 퍼스널한 관계죠.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을 견딜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오늘날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을 너무나 이렇게 어렵게 하고 곤고한 삶이라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정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는 어떤 위로와 격려가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내 자신의 그 신앙적 고백만이 무엇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순간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구속주가 살아계신다.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자신의 현재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관계없다 이거예요. 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의 경험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 고난 자체가 내 인생이 맞춰질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삶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관계없다 이거예요. 후일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매우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확 바뀌는 것이죠. 후일에 나는 누구를 뵌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정말 이 욥의 이 신앙 고백은 이건 정말 대단한 고백이에요. 우리의 그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그 임팩트 자체가 그 보통 큰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그 고엘의 표상적 의미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 다음 나오는 주제들을 간단간단하게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라고 하는 주제를 보게 되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는 것이죠. 사실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불만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마음 가운데 이게 해결되지 않았던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그런 것, 욥기 10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습니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우주의 주재이시자 창조주이시니 인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며 인간이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과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 말 다른 말로 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뭐 아십니까? 그런 말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사람이 아니시니까 인간의 피해를 아실 턱이 없다. 이게 욥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욥의 이러한 불만에 대한 대답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야, 나도 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도 안다. 인간은 주님 아십니까? 주님은 모르십니다. 이건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도 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이프인은 시대의 소망에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악에 맞서 투쟁하다가 마침내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참, 이게, 우리 그 와이프인이 시대 소망 정말 기가 막히게 썼어요. 응? 이런 언어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욥과 같은 또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과 고뇌가 어떤 것인지 아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인간으로 사셨고 또 인성을 잊고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 욥의 불만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Y 주석에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성은 위장된 인성이 아니었다. 그는 인성을 취하시고 인성으로 사셨다. 그는 육신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가득한 육신의 모양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주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주제로 우리가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육신은 1차적인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그리스도의 고엘의 첫 번째 조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어떤 필연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값을 치룰 능력을 그분이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왜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잠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꼭 죽으셔야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꼭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을까요?
안 죽으시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죽으시면 해결이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뭐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굳이 안 죽으셔도 됐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인간 구원 계획 1, 플랜 A, 플랜 B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플랜 A, 그건 뭐냐? 율법을 주셔서 자, 이 율법대로 다 지켜라. 그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못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구원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플랜 A라고 할 때 그 플랜 A 가지고는 아무도 구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플랜 B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플랜 B는 뭐냐? 플랜 A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이런 플랜 B를 강구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다.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두 번째 고멜의 조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는 그것을 아까 다시 고엘의 두 번째 조건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인자의 고난으로 들어갑니다. 인자의 고난. 우리가 인자의 고난에서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무엇을 줍니까? 네? 여러분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을 어떤 느낌으로 읽습니까? 네? 전 참 53장 1절부터 6절을 읽을 때는 정말 깊은 감동이 있어요. 이게 누구라고 하니까 감동이 생겨요. 네?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림을 똑바로 그려야 돼요, 화가들이. 예? 내가 종종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이 화가들이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그린 거 아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면 좀 다른 모습을 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그림이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괜찮아 보여요. 여기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일까? 우리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그 뒤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아닐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한 주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욥기를 통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인간 고난의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디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왜 이 고통의 고난의 자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던진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고엘의 조건 세 번째 무엇이었어요? 세 번째 조건? 자원하여 기업을 부르는 자원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건 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정말 그, 기가 막히게 그이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그 책이 뭔가 하면 시대 소망이에요. 시대 소망 특별히 753과 4쪽에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그 짙은 어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졌다. 그분은 어둠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Father was with his son. 아버지가 그의 아들과 함께 있었다 라고 와이프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번쩍였다면 모든 관중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분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으셨으며 백성 가운데 그분과 함께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은 보통 의미 있는 그러한 그 설명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하여?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의 어떠한 고난보다 가장 극렬한 극심한 고통을 누가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계셨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함께 옆에서 지켜보면서 구경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 고난을, 고통을 함께 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함께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엘 되심의 의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구속주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의 의미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식의 생각들을 하고 산다 하면 하나님 모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고통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모든 인간의 고통에 대한 궁극적 대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대답이다.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것이 그분이 우리의 무엇 되신 분이기 때문에 고엘 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그 주제로 들어가면 가면이 벗겨진 사단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30절 32절까지는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한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구속을 위한 타락한 인류에 대한 보편적 구속이 이루어지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동시에 그것은 심판의 자리입니다. 무슨 심판의 자리입니까? 무슨 심판의 자리? 이것은 마귀를 심판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겠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였어요. 이제는 끝이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우리를 그의 종노릇하도록 만들었지만은 죄의 종노릇하도록 만들었지만은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더 이상 뭐가 아니니까 이 세상에 임금이 아니니까 지배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마귀는 심판은 이미 받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 십자가의 심판과 나중에 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두려운 심판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 십자가 심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이미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해서 정죄를 당한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므로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 이제. 이것이 심판의 새로운 국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교회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지만 잠깐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한 사단에 대한 심판은 온 하늘과 온 우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쟁투 502쪽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길게 설명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품성과 정부를 거짓으로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이 진상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복종과 순종을 요구함으로 당신 자신을 높이는 일에만 힘쓰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그는 창조주께서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 극기하라고 강요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주의 통치자께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희생을 하신 것이다. 최대의 희생을 하신 것이 나타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루스벨은 영광과 최상권을 얻기 위하여 죄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은 반면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멸하기 위하여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드러났다. 여러분 뭐가 확 벗겨졌어요? 마귀에 뭐가 확 벗겨졌어요? 가면이 벗겨졌어요. 가면이 벗겨진 사탄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잖아요. 마귀의 마스크 가면이 벗겨졌어요. 마귀의 정체가 완전하게 폭로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늘의 교과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 라고 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욥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내 구속자가 살아 계시다.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육체, 이 육체를 가지고 볼 것이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고 바라면서 오늘 우리 교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